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7절에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죄인의 으뜸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감격적으로 존귀와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영원하신 왕. ESV 영어에는 The King of the Ages. 이 세대뿐 아니라 다른 모든 세대를 포함하여, 다시 말해서 다가오는 영원한 세대를 포함하여 그분은 왕이시다. 영원하시다 이 말은 지금도 항상 계시고 다가올 시간 가운데서도 계속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 위에 그들을 백성 삼으신 왕이십니다. 두 번째 속성은 썩지 아니하고, 이 뜻은 immortal, 불멸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씨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착상되어서 거듭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또 무슨 속성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영원한 속성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유업을 받게 될 텐데 이 받게 될 유업도 영원성을 가진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하늘에 간직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영속성을 가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발언한 말씀의 씨가 착상된 그 백성들도 영속성을 가져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가운데 만들어낸 유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속성을 가져요. 하나님은 존재를 중지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망, 죽음이라는 속박에 굴복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속성상 하나님을. 세 번째,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 이 네 가지 속성은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합니다. Invisible. 사람의 현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분명히 살아계시는데도 요한 복음 1장 18절 말씀대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No one has ever seen God.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럼 목사님,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70장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이 편 듯하고 91절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이 신의 산의 이 사건은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상이란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이콘입니다. 무슨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왔을까요? Yes,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은 모습이에요. Likeness, image.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이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는 차원으로 들어가기까지 육안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그분은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자, 이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와 아론과 이 사람들이 보았던 것은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네 번째, 성부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다신론적 세계관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들과는 구별이 되는 유일하신 분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셔 성령님도 하나님이 아니셔 이 말이 아닙니다. 다신론적 이교도적인 신 개념을 염두에 두고 이 세상에는 오로지 삼위일체 개념을 내포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구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유일하신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영원 무궁하도록 사도는 감사를 돌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8절부터 20절 이제 디모데에게 사역 명령을 줍니다. 사도적 가르침에 위배되는 그런 가르치는 자들을 잡초를 뽑아내듯이 뽑아내라 명령을 줍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들 디모데야. 사도 바울의 영적 멘토링을 받는 영적 아들에게 이 명령을 줍니다.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라고 할 때 이것은 군대 지휘관이 내리는 명령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내가 지시하는 바를 반드시 수행해라. 내가 지시 내린다 이대로 수행해라. 5절에 보면 교회의 기초로 세운다는 것을 목표로 한 무엇이 있습니다.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촉진되도록 하라. 이것을 저해하는 것은 있는 힘을 다해서 너가 처리하라. 진리만 남아있게 하라.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5절의 사역의 기초를 어지럽히는 누군가를 향해 지시를 내립니다. 무엇 하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령하노니 저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것을 싸움이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수행하게 될 어떤 사역의 형태를 싸워야 되는 전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가 지금 디모데라는 사역자에게 에베소 교회에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짓 진리를 가지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들을 손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따라서요?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내리는 이 지시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미워해가지고 내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과거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지금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4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4장 14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몇 명의 에베소 장로님들이 디모데를 둘러싸고 안수하여 기도할 때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디모데라는 이 사역자의 사역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평생의 그의 사역을 관통할 만한 큰 그림이 될 만한 뭔가 방향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곳을 떠나면서 주는 명령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전쟁을 수행하라. 이 말이에요.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전쟁을 치르는 것인데 거짓 교리가 그리스도의 지체 내에서 교회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과제. 그것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디모데라는 사역자, 어찌 보면 목사 같기도 하고 사도를 대리하는 그런 영적 권세를 지닌 목사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특별한 그런 사역자인데 그가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사로 인정을 하고 지금 너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다. 근데 이게 싸움이다. 전쟁이다. 제대로 싸우라. 근데 표현해 보면은 재미있는 선한 싸움이라는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Good fight. 싸움이 이 선한 게 있을까요? 주의 열망을 반영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좌절시키고 주의 뜻을 세우는 싸움. 한 개인, 한 가정, 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 거대한 전쟁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진리를 위한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소집하시고 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자원, 그분의 무기를 가지고 주님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하는 싸움이에요. 부르심부터 목적, 수단, 그리고 운영하는 순간순간이 주님과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이 싸움이 익사이팅해요. 자, 19절에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꼭 디모데야 명심해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디모데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 있는 사람인데 싸움이 격렬해지다 보면은 이것에서 떠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령을 내립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진리를 위한 전쟁을 수행하는 사역자에게 있어서 마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무장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러한가? 이것이 남은 시간 할애해서 고민할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자기 무장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진단하는가 하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이래요.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이 패키지 표현은 이 디모데 전서에 세 번 등장합니다. 1장 5절에 보면은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양심과 믿음.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 믿음, 양심. 그 다음에 3장 9절에 집사의 자격 요건을 나열하면서 깨끗한 양심에, 양심이 먼저 나옵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세 번 정도 나올 때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믿음과 양심이라는 표현이 이토록 사도는 중요성을 둘까? 먼저 양심은 도덕적 나침반입니다. 이 건강한 양심은 양심이 건강하게 유지될 때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내가 품은 잘못된 생각, 잘못하는 행동을 감지하고 이 양심이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이 양심이 불량하면 잘못된 것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마치 간에 이상이 있으면 간 이상이 있는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간이 아파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간이 노폐물을 걸러내야 되는데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니까 합병적으로 보통 죽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도덕적 나침판 역할을 해요. 이것이 기능하지 아니하면은 그 존재 자체가 아주 위험해지고 디모데 너도 예외가 아니다. 사역이 격렬해지면 격렬해질수록 이 선한 양심 이것은 꼭 견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양심에 대해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통틀어서 세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 19절에 나오는 양심은 버려질 수가 있다. 자,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뭐요? 버렸고. 이 버린다는 이 말은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 양심의 소리를 거부할 수가 있거나 reject 할 수가 있거나 강제로 양심의 소리를 침묵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니까 양심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화인 맞은 것처럼 양심이 죽는 상태입니다. 더 심합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15절을 보니까 이 양심은 오염되고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양심에 문제가 생기면 디모데 너도 그 다음에 나오는 후메네오나 알렉산더처럼 믿음의 파손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양심의 소리를 강제로 침묵시켜 버렸고 그래서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파선에 이른 자들 중에서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 사람을 지칭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에베소 교회에서 누구나 말하면은 다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파선이란 말은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인상 깊은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몇 번 파선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는 세 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세 번 파선했대요.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배가 부서져서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경험, 그것을 세 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경험했던 것이고요. 파선을 세 번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를 쓰고 난 다음에 많은 시간이 지나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또 파선을 당합니다. 그까지 합치면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만 네 번을 합니다. 제대로 된 배에 실려서 이동을 하다가 그것이 파선되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상태, 쉽브랙이 파선이. 그것이 무엇에 파선이 일어나는가? 내가 믿었던, 내가 붙잡았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파선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고 믿고 시인하고 따르고 기뻐하고 능력도 체험했는데 그분과는 아주 멀어져요. 이것의 시작이 양심으로 말미암습니다. 내 양심의 소리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무슨 말이에요? 주의 성님께서 이 사역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고 사역자들이고 귀신도 쫓아낸 권능의 사역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모른대요. 이유는 성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토록 양심의 소리를 크게 울려주었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강제로 그 소리를 침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다고요? 불법을 지속적으로 행했다고요. 그 결과 주님께서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에 떠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무언가를 했다라고 본인은 확신하는데 주님은 그들을 모른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 잡는 게 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양심의 소리를 생생하게 살아있도록 하는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드라는 사람은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데 한 교회에 동일한 이름을 가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비교해 보면은 이 저작 연대의 차이는 적어도 2년입니다. 어떤 속에는 3년 내지 5년으로 보는 데도 있지만요. 그냥 저는 2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이렇게 디모데 전서를 쓰고 적어도 2년이 지났다. 이렇게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이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고 그 결과 나중에는 믿음에서 떠나서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거짓, 비진리를 교회에 소개해서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해악을 끼칩니다. 이제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사역적인 권면을 하는가 하면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탄에 내어준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현재 교회 가운데 듣지 못하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옛날에는 그랬겠지. 지금은 우리가 많이 알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지 않아.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사도적인 영적 질서에서 우리가 혹시 떠나 있는 게 아닐까요? 이것이 오래되고 그들이 뭔가를 잘 몰라서 이러한 사탄에 내어주는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뭔가를 타협하고 스탠다드를 낮추어서 혹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거룩하면서 오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보십시오. 이러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 파선한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여전히 교회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사탄에게 건네줬대요. 핸드오버 했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겨주는 것. 그때 동사입니다. 넘겨주는 거예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교훈을 받아 신성모독을 못하게. 동일하게 똑같은 표현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나옵니다.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문맥적으로 그 교회에 어떤 남자 성도가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의 부인과 동거를 했어요. 아버지의 부인이면 어머니 아닙니까? 그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아니고 그냥 아마도 계모를 얻었던지 그런 자기 아버지의 부인과 지금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거해서 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남자, 그가 계속 이러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도 고린도 교회가 허용하는 것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5장의 5절에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이런 자들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어준 동기나 컨텍스트는 다릅니다. 한쪽은 후메네와 알렉산드는 양심이 불량해서 양심의 소리를 계속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파선한 상태에서 교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에베소 교회의 일이고 고린도 교회의 일은 한 남자가 있었는데 성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 건 아니지만 그 행위 자체가 그것을 내버려 둔다는 것이 누룩이 자꾸 영향을 끼쳐서 부풀게 하는 것처럼 5장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을 허용하지 마라.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교회 공동체에서 밖으로 내어보냄입니다. 교회 밖에는 그러면 사탄이 있나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안전과 보호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 그러한 사람을 밖으로 축출하면 지금 현재는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초대교회는 안 그랬다고요. 왜? 사도 한 사람이 전체 도시의 교회를 영적 지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교회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탄의 손에 노출되는 거예요. 사탄에 노출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후메니와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 그가 양심을 거부하고 믿음에 파생된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요, 사탄의 뜻과 얼라인된 상태예요. 같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같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것, 사탄이 지금 획책하는 것, 그것이 좋으냐? 그러면 그렇게 가. 그게 가. 거기서 시간 보내. 교회 공동체의 예배와 교제권에서 축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탄의 손아귀에서 신체적인 병이 들기도 하고 사회적인 관계가, 인간관계가 파괴가 되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위가 몰락하기도 하고 수치를 겪어 나갑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보이지 않게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안 좋은 교회라도 소속하고 꾸준하게 다녀야 됩니다. 아주 안 좋은 교회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보호방패적인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혼자 강력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많이 보면 살아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지체가 주는 강렬한 무엇이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와 비교하기에는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존하는, 보호하는 그 역할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 공동체에서 밖으로 축출된 그 사람은 완전하게 보호가 끊긴 상태에서 사탄의 지배하에서 공고함을,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병이 드는 것은 1차적으로 찾아옵니다. 관계가 파괴되고 지위를 박탈되는 가난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랬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이 그 전에는 사탄이 주는 유혹과 죄의 무언가가 좋게 보였는데 실제로 사탄의 손아귀에 있게 되면은 이것이 가증스럽게 여겨지고 진질이 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가 주는 존귀함과 귀함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그래서 다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고린도교회에서는 이런 고통을 가하도록 허용된 이 시간을 지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 예수의 날에 그 영이 구원을 받도록.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는 육신은 멸하고, 다시 말해서 신체적인 질병과 무호로 말미암아 신체는요 형편없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주 크게 죽을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그래도 영원 구원을 받는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사도 바울이 준 그리고 디모데가 실행한 이런 징계에 의해서 돌이킴이 있었을까요? 돌이킬 수도 있고 또 완악하게 되어서 공동체의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디모데 후서를 보니까 실패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2년 뒤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 입니다. 그게 4장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드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 공동체 축출되고 난 뒤에도 이것을 지속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메네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나니라. 이런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루어진 그 공동체의 존귀함과 또 귀함을 느끼면서 한편에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섬기는 이 마음을 다시 다잡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큰 승리를 이룬 바로 그 뒤에 마음을 다잡는 자기 자신을 추스르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디모데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후메네오와 알렉산드가 빠진 양심을 버려서 믿음에 파산하는 그것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디모데를. 그런데 그에게 또 권면합니다.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서 큰 죄악을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권면을 듣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필요를 느낍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